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엔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여 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삶이 과연 누구의 힘, 누구 덕분인가를 오늘도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 가운데 그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 선지자만큼 그 인생에 꼬인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하나같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선지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기 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런 고백과 함께 선지자의 길로 가게 된 그런 사람이고 또 예레미야도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선지자의 길로 가게 된 또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선지자 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임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길로 가게 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모든 선지자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로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말고는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빙자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처럼 그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유대 백성들과 등을 지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과 등을 치면서 내 배를 불린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과 친숙해야 되고 그 관계가 돈독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참된 선지자로 받들면서 이제 또 뭐 지금 식으로 막 헌금을 하면서 그들 생계를 도왔겠죠. 예, 이 선지자 일을 하면서 그처럼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목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배를 불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남들 귀에 거슬리는 말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 것이 선지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분명히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고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계산 굴리면서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말을 바꾸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게 선지 입장이었어요. 그렇다고 선지자들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정말 믿음이 막 좁아가지고 고민도 하나 없이 하나님 말씀 막 전하면서 때리면 맞고 고난 당하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두려움 없이 그러는 길로 갔던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보면 선지자도요. 그 자기가 말씀을 그 선포할 때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일토록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다. 모욕을 받고 치욕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누가 이런 고약한 인생길을 가고 싶어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힘들면 선지자 일을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처럼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차마 하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 선지자의 길을 가기가 힘들다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왜 굳이 그 길을 가면서 이처럼 자기 신실을 한탄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겼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어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과 조롱받고 지옥받는 이런 길을 가고 있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선지자가요 이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이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정말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무사람이 조롱받고 모욕받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가 이처럼 그 고난과 조롱과 지옥된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권유를 내가 받아들인 것도 그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길뿐이 알면서 내가 그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 보면 선지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붙드시고 또 권유하시면서 선지자의 길로 가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이처럼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야, 그 참 예레미야가 너무 이리하다. 믿음이 참 좋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다. 연약한 인간을 이런 고난과
그 조롱과 치욕이 되는 그 길로 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강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은 분명히 인간 본래의 마음 가지고는 선택하지 않을 길입니다. 당장 버리고 싶은 그런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의 길을 간다면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거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롱과 모욕은 참을 수가 있겠죠. 내가 이 길만 가면 잠시 후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될 거야. 뭔가 그런 게 있다면은 지금 조롱과 모욕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가게 하신 선지자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알고 있는 저 이 길은 조롱의 길이야. 고난받는 그 길이고 또 그 파멸과 멸망이란 얘기를 해봐야 도와올 건 여기뿐 한데 비방이 뻔할 것인데 누가 좋다고 그 길로 가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유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강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유였고 그 권유를 예레미야가 순순히 받으신 것은 아니라겠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권유한다 해가지고 순순히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면 이스라엘 그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한두 번 권유했습니까? 계속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선지자 보내고 사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권유와 또 권유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길은 멸망으로 끝나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래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유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밀쳐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완악함, 목이 고든 백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권유를 하시고 그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 때문에 조롱과 모욕이 있는 그 길도 예레미야가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멸망과 파멸의 그 얘기, 나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이 선지자가 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간섭을 한 거죠. 내가 이 말씀 그만두겠다. 그런 마음 상태를 그냥 둬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마음 불붙는다면서 아니지 내가 이거 그만두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몰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유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간섭 받고 살아가는 신자는요 한마디로 말해 그 인생 꼼짝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신자 인생이에요.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 이제 좀 내 편한 대로 해볼까 이런 마음 먹으면 당장에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 편하게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인데 이게 복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설령 내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말 편치를 못하죠. 그게 신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항상 내 마음을 불붙는 것을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내 조언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길이 아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 붙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에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우대받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아주 좋은 참된 선지자니까 이 백성도 존경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서 비방을 받습니다. 사방에서. 또 너희가 예레미야를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할게.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고소하려고 서로서로 막 작당을 하는 겁니다. 너도 고소, 나도 고소할게. 서로 작당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친한 것까지도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더라. 저게 어떻게 잘못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만큼 예레미야를 싫어한 겁니다. 예레미야 자체가 싫은 거야. 그 말 자체가 싫었다 그 말이죠. 그 말 전하는 것이 정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분명히 확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 나를 이기지를 못할 거다. 이걸 분명히 확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용사 같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배쳐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치욕을 당하게 된다. 그게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이기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이 다 예레미야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그처럼 물리적인 그런 승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 자들이 언제 치욕을 받게 됩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엇이 참된 지위였는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누가 승리자냐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그 힘과 영광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무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를 못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누가 치욕을 당하냐.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신자죠. 그러니 세상이 지금 어떤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해도 신자는 결코 믿음의 길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 누가 조롱받을 것인가 알고 있으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믿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이기지를 못할 거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조롱과 비방을 받는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 마음을 이제 추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절만 봐도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그를 고민하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 굳게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뒤에 보면은 다시 뜻밖의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게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참된 선지의 길로만 가는 그런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앞에는 그들이라면 이기를 못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렇게 했던 예레미야가 뒤에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해버립니다. 14절 보면은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를 하고 있죠.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이 말은 이것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그것도 역시 자기가 낳던 날에 내가 죽어버린 거죠. 18절도 보면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과 슬픔을 내가 보고 겪게 됐느냐, 이거예요. 한탄이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체를 한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를 박해한 자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또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박해한 사람이 넘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치욕을 당할 것, 이렇게 실패 말해놓고 잘 나가다가 지금은 왜 또 태어난 거, 생일을 저주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걸 보면은 예레미야도 결국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한 대로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를 못할 것이고 그들이 치욕을 당할 거다, 이걸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든 또 내가 이길 거라 이런 믿음이 있든 상관없이 현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여전히 비방과 조롱이 있는 그런 삶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것 상관없이 친한 것들이 예레미야 넘어지기를 기다린 것도 여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예레미야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요, 일단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굳게 선 그것이 계속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알고는 있는데 말이죠. 현실 때문에, 주어진 상황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내게 다가온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한탄해버리는 거죠. 미리 뭔가 알고 있는데도. 그러다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 신들을 흔들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믿음에 굳게 선다, 그때 그럴 때에 또 현실에 접하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 계속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굳게 섰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통이 없고 삶이 바뀌어버리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뭐 믿음이 좋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날마다 마음 뒤바뀌어 변하는데 하나님의 권유와 강건 때문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신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 증거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나는 나약한데,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강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권유 때문에, 그 권유를 나랑 받아들이게 하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강하심이 나를 이런 자로 지금 만들어 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신앙의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길입니다. 우리 본래적 마음 가지고는 신앙의 길을 못 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에레미야처럼 그냥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두고 한탄하고 실망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뭔가 마음에 불붙는 게 있고 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권유죠. 하나님의 강권이었죠. 내가 믿음이죠.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달았다, 믿음의 길을 간다, 이것이 내 자질이고 내 믿음이었다면 그 뒤부터는 낙심도 없고 불평도 없어야 되죠. 근데 그게 왜 있습니까?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길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돈 안 되는 길인데 돈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내 수중인 돈이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이 교회 생활 자체가 말이죠.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내가 돈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 몇 배로 보상해 준다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믿는 것을 버리자고 이 자리에 왔냐 그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권유란 얘기죠. 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권유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을 봤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또 힘을 얻고 하늘에 소망을 두죠. 근데 또 세상을 접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깨달았던 것을 몽땅 또 잊어버리고 실망과 낙심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내가 이게 뭐냐. 그러다가 또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인간은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권유하시고 그 권유를 받아들이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놓고 계실 거예요. 우린 이 같은 하나님 강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실망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믿음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실망이 된다면은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누구 때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당할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믿을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에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현실 때문에 나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나의 권유하시고 그 권유를 받아들이게 하시면서 주를 믿는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